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엘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 집도 평안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내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으니까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함께 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참에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양아치 다윗이라고 적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전에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 한 날 중간에 목사님이 제목을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개의 아들 아브라함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중간에 목사님은 분명히 저는 이제 완화돼서 표현을 쓴 거고 목사님은 한국 언어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사실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고 수도 없이 배우지만 긴 세월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바람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본문의 본 의도를 놓칠 때가 많아요. 본문의 본 의도를 놓치더라도 실은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늘 본문은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다 해오신 분들이니까 수도 없이 읽었던 본문 아닙니까? 나발은 우매한 자의 대표격이고 다윗은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요청을 나발이 거절한 고로 다윗이 잠시 격분해서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지만 아비가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은혜를 입었고 그 제안을 거절했던 나발은 있는 그대로 벌을 받아서 죽었다. 굉장히 간단하게 해석하거든요. 다윗 편에서요. 그런데 제목을 아까 정해드렸듯이 양아치 다윗 하면 아 본문의 내용이 거기 있지 않다라는 걸 눈치채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신약 성경 읽으시다가 이런 구절 보신 적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씀 어떻게 해석하셨었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죠?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니까 믿어야 되는데 우리 식대로 해석해서 믿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법은 거의 없어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외에는 성실하게 쌓아놓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가 거의 잘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된 자가 그 모든 것을 치고 나가서 역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다 그 말을 믿죠.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우리식으로 믿었다는 거죠.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시작하느냐면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교회 올 때 처음으로 누가 저한테 목회 비전이 뭐냐고 묻는 질문을 처음 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정연호 집사님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회 비전이 뭐냐고.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돕는 게 제 목회 비전이라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면서 제가 하는 말이 이제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돈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관계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는 것도 배웠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무엘이나 모세가 와서 하는 기도는 결코 외면하지 않고 그들이 무슨 것을 요구하든 내가 다 들은다. 그들이 의인이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의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쌓은 공적,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무언가를 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그것들을 요구할 만한 떳떳한 무언가가 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린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의라는 개념이 그게 아니라고 했죠. 반대죠. 그분의 말씀 앞에 서면 인생은 소망이 없고 본질적으로 죽을 짓만 골라서 했다는 것을 정확히 깨닫게 되면서 그 긍휼하심에 온전히 부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네, 자신의 본질을 정확히 아는 것,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겸손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산다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나 지혜, 내 가치,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의 논리로 살기 위해서 항복한 사람, 자기를 부인한 사람, 그게 의인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겸손함으로 서 있기도 힘들고요. 의인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이유가 뭐냐면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랑할 것들이 생기거든요. 이전에는 그 성전 내가 지어서 바쳤는데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게 맡기신 것들을 내어놓았어. 그래서 하나님 저로 그 도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어느샌가 우리의 그게 자랑이 되어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젠가 그때는 열심을 바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모든 걸 했다 해놓고 어느 순간 사실 그게 나의 업적이 되어버리잖아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겸손을 유지하기보다 교만으로 무너졌다라는 소식들을 참 많이 듣죠. 네. 그럼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해봅시다. 신앙이 만약에 쌓는 거라면요? 뭐라고요? 쌓는 거라면요? 올라가는 거라면요? 높은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신앙이라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없어요. 쉽게 떨어질 수도 없어요. 쌓아놓은 건 떨어지지 않아요. 이 제 말의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은 올라가는 것이거나 쌓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우리 서로 간에 물론 농담일 수도 있지만 목사님 경지에 가려면 이제 성도분들이 좋게 이야기해 주실 때도 뭔 뜻인가는 아는데 새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앞에 믿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 수준에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는 것 같지만 실은 틀린 말이라는 거죠. 나중된 자가 어떻게 그럼 먼저 될 수 있어요? 그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신 정말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돈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을 볼 때는 본문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이 위치해 있는 문맥 아니면 조금 더 넓게 봐서는 책 전체 속에서 본문을 살펴야 되거든요. 다윗은 참된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24장에서 배웠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선택을 했던 다윗을 바로 요 앞장, 25장 앞장에서 만났거든요. 어떤 선택을 했죠? 자기를 10년 가까이 죽이려고 고통 속에 살게 했던 원수 사울을 화장실을 들어간다는 것이 자기가 있던 동굴에 들어와서 무방비 상태가 되었을 때 자기와 함께 있던 부하들이 이건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이 당신 손에 사울을 맡기신 것이다. 이제 사울을 정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하고 이제 이 고난의 시간을 끝낼 때가 드디어 되었다. 우리 그렇잖아요. 사울의 그 악행을 받았던 다윗이 시편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합니까? 하나님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길을 열어 주십시오. 수도 없이 기도했거든요. 우리 같으면 그런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 딱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상황. 그리고 누가 말을 해도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 너는 기름 부은 자이니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정당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봤다는 거죠. 우리는 만약에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막혔던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유리한 상황을 탁 전개시켜주면 우린 감사 언금하고 바로 달립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와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것.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나와 동일한 그 사람의 구원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원수를 용서하고 오히려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판단과 선택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24장에서 사울을 살려주었던 다윗이 오늘 25장 뛰어넘어서 26장에서도 동일한 또 기회를 맞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또 맞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을 때에는 이 정말 원수잖아요. 이 원수와 같은 사울을 또 똑같이 섬길 수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25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의도적인 배치입니다. 우리 가정예배드리다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지? 하나님이 다윗을 왜 친구라고 불렀지? 라고 했더니 저희 집 둘째가 다윗은 남의 아내를 가로챈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죠? 24장만 봐도 믿음의 결단, 26장에서 믿음의 결단, 근데 25장 사이에는 사실 전혀 다른 다윗을 만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25장의 일은 또 애교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서 뒤편으로 가면 이 사람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남의 아내를 빼앗죠. 그리고 그 남편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청부살인을 하잖아요. 그걸로 그칩니까?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 아들들 간에 분쟁이 있다가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또 아들이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 아들이 아들을 죽인 살인죄에 대해서 바르게 묻지도 않아요. 한두 가지 실수가 아니죠. 또 그리고 한참 후에 마지막에는 자신이 이룬 나라로 착각하고 국민을 개수하는 일도 저지르죠. 보세요.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라면요, 적어도 평균은 해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적어도 이와 같은 일은 벌이진 않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남의 남편을 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25장에서 만나는 다윗의 수준도 똑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고 싶진 않았는데 정확하게 본질을 보려고 하면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서 제가 양아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올라가는 신앙이다. 쌓여있는 스택이라면요,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방금 24장에서 놀라운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광야로 내몰았던 원수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려주었던 그가, 나발은 지금 먹을 걸 요청했는데 말 한마디 실수한 거잖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24장에서 다윗이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만 유일한 심판자시고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지혜자가 해야 할 일이다, 자신은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지혜다. 그런데 그래놓고 지금 갑자기 달라진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영적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발에 대한 다윗의 분노. 24장에서는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심을 알고 그의 구원을 위해 그를 섬기려고 했던 신앙이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 실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신앙이 그의 실력이 아니었다라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애당초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은 다윗의 신앙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실력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공부는 실력입니다. 기술은 실력입니다. 하다못해 재물을 모으는 것도 실력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 잘하려고 하면 날마다 성실함으로 그 시간들을 뇌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서 외우는 훈련을, 뇌 근력을 단련시키는 훈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술도 마찬가지고 재물을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신앙을 자꾸 훈련으로 우리가 배워오다 보니까, 여러분, 관계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은 유대인들은 이 훈련을 통해서 신앙을 고치시킬 수 있다고 착각한 거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자기 강화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으로 가는 교육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신앙 교육을 실력의 관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훈련의 관점으로 자꾸 가닥을 모아가는 거죠. 실력이라면요, 훈련을 통해 쌓은 내용이라면요, 이렇게 쉽게 뒤집어질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늘 관계적인 겁니다. 관계가 단절되면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 은혜 충만했지만 오늘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누구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어제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다고 오늘 승리한다?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울산교회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청년부에 자주 그런 질문을 해오더라고요. 신앙 좋은 사람 한 명 좀 추천해달라. 자매 입장에서도 그렇고 형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자주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로마서가 사도바울이 말년에 인간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딱 이야기하잖아요. 죽을 짓만 골라서 하고 소망이 없는 게 인간, 정의를 해뒀잖아요. 그럼 사실 누구의 신앙에 대해서도 보증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보증할 수 있는 게 딱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 여기는 소망이 있잖아요. 사실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 구약에서 굉장히 큰 그 핵심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니까 낫게 하셨죠? 노뱀을 달아올렸어요.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낫는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었을 때는 노아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배 문이 7일 전, 365일, 그리고 거기다가 15일, 17일, 사실은 1년하고도 예? 15일 엄청난 시간을 그 배 안에서 뚫린 창 하나로 그 수많은 동물이 있는 배설하고 음식을 주고 같은 음식을 먹는 그 1년에 넘는 시간의 고행을 묵묵히 감당해내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만큼 신앙이 온전했던 노아가 배에서 내려서 하나님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훈련들이 잦아들고 포도주가 그의 삶의 일상이 되었을 때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가 땅의 사람 하아다마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는 이미 하늘의 사람이 아니라 땅의 사람이 되어 있다. 그리고 자식들을 망치기 시작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순간 노아는 완전한 의인이요 당대에 하나님 그분 앞에 선택을 받았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로부터 시선이 떨어졌을 때 그가 땅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우린 이미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죠. 우는 사자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애쓰는 그곳 가운데 너희가 살아간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요청하신 게 뭐죠? 깨어있으라. 그죠?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제가 말씀을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게 예가 뭐 어떤 예를 좀 들면 굉장히 좀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이게 참 우리가 신앙을 실력이나 쌓는 것 올라가는 것으로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걸 어떻게 하면 좀 설명이 가능할까 고민을 한참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깨달았어요. 그 저는 면허번호가 93으로 시작하거든요. 면허가 93년도에 딴 거죠. 93년도에 따서 지금까지 보험사하고 전화가 없었어요. 중간에 한번 펑크가 나서 전화했던 것 이후에 그럼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럼 한번 질문해 봅시다.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은 제가 운전의 실력이 좋아서입니까? 물론 맞죠. 그걸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제가 아침에 운전을 하면서 딱 오면서 딱 하나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돌려서 한 30초만 옆으로 쳐다보면요. 저는 죽어요. 운전을 잘하는 것도 상관이 없고 경험치가 많은 것도 상관이 없고 어떻게 운전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고개를 돌리면 죽어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아, 순간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까지 뒤에서 바치거나 옆에서 바치거나 그걸 제가 피한 적이 없잖아요. 전적으로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걸 노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여러 번 경험하면서 이건 실력이 아니구나, 실력인 것 같은데 착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실 눈을 앞에서 떼는 순간 제가 죽든지 상대가 죽든지 성도는 반복되는 믿음의 실패 가운데 자신을 지켜주는 구원의 손길이 늘 매 순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가 그 은혜로 상황들을 이겨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25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25장에 나발 사건이 나오는 이 장에 왜 하마터면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을까요? 사무엘의 죽음이 다른 곳에 기록될 수도 있었는데, 그죠? 물론 이때 죽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아니요.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평가하실 때 그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할 만큼 사사기 400년의 암흑 시간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선포해서 그 땅의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놀라운 영적 지도자가 죽었는데 1절로 끝이 나버려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볼 수 있는 단면이기도 하지만 여기 죽음이 언급되고 그 다음 다윗의 사건이 일어난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전달하던 사무엘이 죽었다. 25장이 시작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죠? 말씀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가 사라졌다. 다윗이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었던 도움의 상징이 사무엘이거든요. 그 도움의 방편이 사라졌다. 다윗을 위해 기도해주고 조언해주고 은혜를 끼쳤던 그 사람, 영적 멘토가 사라진 겁니다. 그 이후에 나발 사건이 이어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끊임없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다윗과 골리앗 설교를 드릴 때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겼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원수인 사울을 살릴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로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나서 자기가 이 일을 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을 바라보던 그 시각을 잃으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요, 우리 경상도 표현으로 다윗 할배가 와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기름 부은 자에서 양아치로 전략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왕년에 상기도 좀 했다고, 훈련 좀 받았다고, 아니요, 내세울 게 전혀 없습니다. 신앙은 실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경력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쌓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신앙은 날마다 은혜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던 다윗이 시선을 잃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오늘 4절부터 전개됩니다. 2절과 3절은 다음 시간에 설교를 다시 하려고 해요. 다윗이 나발이 자기 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누구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보통 누구의 이름으로 다윗이 항상 문안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긴 지금 뭐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 말투가 참 사실 거슬리셔야 돼요.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게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발이 원래 바보라고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완고하고 구두쇠 같아서 잘못된 평가를 했다, 잘못된 판단을 했다 이렇게 하지만, 나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성경을 아주 객관적으로, 양털을 깎는다 이 말은요 추수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축제가 벌어져요.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요 적으로부터 가장 무방비한 날이기도 해요. 여기 지금 그 소유물을 보면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보면 그냥 어느 정도 부자의 수준을 넘어선, 그러면 이 정도 부를 이루고 이 부를 계속해서 구축해 가려고 하면 목동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군대도 사병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먹고 마시는 잔치를 할 때는 가장 공격받기 쉬울 때, 그죠? 상대방이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순간, 그 타임에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이 요구를 하죠. 뭘 요구를 하죠? 보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죠?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털 깎아서 추수한다.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한번 그냥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물건이 많다고 해서 안 훔쳤다고, 그걸 가지고 내가 너 거 안 훔쳤으니까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어, 이게 말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이게 다윗에게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본문을 읽으면 항상 좋게 읽는데 정확하게 읽으면요,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자기가 보호해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 사울왕한테 쫓겨가 동굴에 살고 있었던 주제에. 그러고 8절에 뭐라 합니까?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 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 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6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평화, 평화, 평화를 말했죠. 말은 평화로 시작했는데 5절부터 8절까지 다윗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협박입니다. 그냥 너희 집에 평화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걸 지금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자기를 낮추는 것 같지만 네 손에 있는 대로 우리한테 달라 하면서 성의를 보이라는 말이죠. 근데 사람을 지금 몇 명 보냈죠? 다윗이? 성경이 이런 거 잘 안 적거든요. 그게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이 지금 한두 명 보낸 게 아니라 몇 명 보냈다 기록하고 있죠? 열 명. 성인 장정 10명을 가서 양손 가득 들려 보내라라는 겁니다. 제가 그 오늘 주일이었으면 아마 양아치라는 표현을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왜 조폭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양아치라고 쓴지 아십니까? 조폭은 적어도 보호를 해주고 보호비를 뜯어가요. 그잖아요. 양아치는 보호한 적도 없고 나발이 보호를 요청한 적도 없고, 그죠? 그런데 보호해줬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 옆에 살았기 때문에 도적이 너를 건드리지 못했다.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 3,000마리하고 염소 1,000마리 키우려고 하면요 사병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여기까지 구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는 나한테 큰 액수를 내놓아야 된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600명에 달하는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목축업자들을 위협하여서 돈이나 뜯어내는 양아치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처음에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나발이라면요, 이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나발이 하는 말이 불의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이 벌을 받으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불의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이건 지금 그냥 완전히 폄하하는 거죠.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무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이해가 가시죠?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놈들마다 지가 우두머리라고 날뛰는 세상이 요즘 아니냐?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에게 고기를 주겠냐? 정당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11절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 자기 길로 행하여 그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하죠? 12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니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지금 휘하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죠? 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일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이 사울이 될 뻔한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걸 요청했다가 경멸당해서 죽여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권력에 도전하는 자를 똑같이 힘으로 누르는 행동, 사울이 자기에게 하는 행동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에 이대로 나발을 죽여버린다면 이후에 누가 그를 지도자로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다시 상고해 봅시다. 다윗이 조폭보다 못한 양아치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쭉 드려서 이미 이제 답이 나와 있잖아요. 신앙의 긴장이 풀린 거죠.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긴장이 언제 풀립니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그죠? 그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사람을 항상 인정해 주시잖아요. 또 하나님이 때론 직접 마음에 큰 위로를 주실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졌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 사단이 우리 등에 비수를 꽂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아주 이율배반적인 시간이죠. 어떤 때냐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떻게까지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쭉 교제를 해오다가 아브라함이 신앙이 참 아름답게 하나님 바라볼 때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 있겠느냐, 너가 나의 친구다 라고. 아브라함이 워낙 하나님 말씀대의 논리대로 마치 사울을 살려주는 것처럼 딱 나갔을 때 하나님 그를 높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그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대로 의인 50명 있으면 이 성 멸하지 말아달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제가 한번 그랬죠. 성경에서 가장 잘못된 기도 1. 아브라함의 기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어때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인애가 못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겠다고 결정하셨다라면요, 그곳은 이미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보다 나의 인애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엄밀하게 성경은 그때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예요. 그죠? 왜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다고 느끼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실수하는 거는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한테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뭐 수염을 잡고 흔든다 표현을 쓰기도 하니까. 근데 부모는 눈 감아주죠. 오히려 그 모습조차도 안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의 신앙이 좋아졌다. 아니요. 신앙은 실력이나 쌓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올라갔다고 생각하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죠. 착각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신앙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은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은 언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가서 혹시 한번, 이제 우리 교회 빼고요, 그러면. 자, 교회 다니셨을 때 이때까지 언제 은혜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마음에 감동과 위로가 있고 눈물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그죠? 마음의 무거움들이 날아갔을 때, 물론 그때도 맞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을 때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은혜, 우리 찬양이 그렇잖아요. 그 제가 표현을 좀 그렇게 해서 죄송한데, 우리 같이 이렇게 좁은 교회에서, 그죠? 웅장한, 저는 이제 울산교회 출신이니까 일단 사운드가 다르거든요. 눌리는 분위기, 오르간부터 시작해서 앞에 전부 다, 그죠? 오케스트라들 나오거나 또 싱어들 나오고 팀들이 있으니까 찬양이 하면 일단 은혜가 돼요. 마음에 큰 감동이 막 그냥 물밀듯이 밀려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자기가 찬양 안 하면, 자기가 집중 안 하고, 자기가 시선을 모으지 않으면 거의 찬양으로 은혜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은혜죠. 그죠? 저는 그걸 은혜가 아니라고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게 은혜를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이 그분에게서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죠? 예배 때마다. 보통 우리가 제가 오전에도 질문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이정용 목사님하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쭉 나누다가 그랬어요. 주일날 세 번이나 설교를 이 목사님 들으셨잖아요. 앉아가지고 세 번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가 있더냐고 제가 질문을 먼저 했어요. 그랬더만 이 목사님 표정이 되게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죠. 그럼 은혜가 없었다는 건 설교자인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냐? 저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질문을 잘하니까 그랬더만 이 목사님이 되게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가 본인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진실되게 대답을 하셨는데 저 같으면 설교가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은혜를 못 받았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건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좋은 설교도 좀 듣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럼 더 좋은 설교 찬양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느 정도 감동했던 곡들 그 다음 주에 부른다고 감동 안 와요. 그럼 더 해야 되거든요. 사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타성해질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바라보지 않고 설교도 비판하고 목사도 비판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성도로 오래 살았으니까 그럼 사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또 이벤트를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이벤트가 굉장히 달갑지 않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해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드리면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저한테 은혜는 뭔 줄 아십니까? 저한테 하나님의 이벤트 중에 가장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바로 바라보게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저는 바로 무릎 꿇습니다. 무릎 잘 안 꿇다가도 아이들한테 문제가 딱 생겼다 일단 무조건 바로 물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지간하면 알아듣고 무릎 꿇고 항복할 테니까 이렇게 묻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그 말이 먼저 튀어나오더라고요. 월요일날 놀다가 저희 집 3번이 골대 뒤에 공을 주스러 갔다가 골대에서 딱 넘어져가지고 골대에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어린이집에 있을 때 왼쪽을 부딪혀서 여기 한 10발 가까이 꼬맸는데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 눈을 눈 안에 탁 부딪혀가지고 이제 피가 엄청나게 흘렀죠. 이번엔 8발밖에 안 집었는데 그렇죠. 아이가 다쳐서 피칠갑이 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은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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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로 봤을 때는 고통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서 나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한 이벤트를 여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지내시고 계십니까? 말씀이 여러분 삶의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고요. 감정이 이성을 넘어서서 일들을 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나오면 그 말씀이 비추어진 내 자신의 허물, 소망 없음을 다시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시선을 맞출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예배여야 하잖아요. 저는 제가 아까 처음에 목회의 비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목회의 비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냥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해드리는 거. 여러분 삶 가운데 사무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왔던 사무엘이 예배이길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른 이벤트로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에 내 인생이 다시 하나님 그분께 시선을 맞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깨닫고 아침만 되면 제가 성도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눈 뜨면 기도하자. 제가 훈련하려고 부탁드린 거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아침에 나가다가 부인하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점심때라도 만약에 밥 먹다가 하나님께 시선을 한 번이라도 맞춘다면 사실 우리는 전화해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눈 한번 맞추지 않으면 그냥 가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다시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는 이 시간, 결국 이 시간이 우리 삶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가 그 앞에 항복해서 참 성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주간에 살피겠지만 다시 하나님 아비가일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고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공간이동을 하는 법은 없습니다. 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각오를 한다고 해서 신앙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외에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그냥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고 그것 구하는데 하나님 만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